부분인데요. 이 부분 6항에서 8항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견인에 대하여서 이제 도르트 신경이 우리 지난 시간에 1항에서 5항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을 잠깐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생각했는지 한번 간략하게 봅니다. 견인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딘다. 신자들 참 신자는 또는 중생한 자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한다. 끝까지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르트 신경은 무엇을 먼저 지적하며 시작하는가 하면 우리가 능력이 있다 뭐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생애에서는 아직 완전한 상태에 있지 않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가 있고 또 세상의 유혹이 있고 사탄의 유혹이 있다. 이제 이 내용을 언급을 하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는 우리 연약함의 죄를 발견하죠. 우리 정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죄, 또 우리의 말의 실수들, 또 우리의 행동에서 나오는 죄들을 이런 연약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또 최선의 행위에도 흠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의 오염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2항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2항에서는 우리의 실천적인 의미를 거기 발견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더 겸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것처럼 겸비하고 그리스도께 피하면서 내가 완전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구나 이 결심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내재하는 오염과 세상과 또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견인,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인내한다는 이것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마지막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연약한 자가 이렇게 안에 오염이 여전히 있는 자가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이 있는 자가 어떻게 믿음 안에 머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망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일상적인 연약함뿐만이 아니라 때때로 신자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죄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로 다윗도 있죠.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 7계를 범하는 죄를 범하는 그런 신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경우에 그런 심각한 죄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무거운 죄는 얼마나 심각한가? 이런 무거운 죄는 하나님을 심히 노엽게 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양심을 심히 상하게 하는 것이죠.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게 됩니다. 그만큼 심각한 것이고 죄는 우리가 다시 온전한 길로 돌이킬 때까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괴로운가. 진액이 다 빠진 것처럼 죄에 빠진 자의 모습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그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5항은 회개를 한 후에 하나님 아버지 얼굴빛을 다시 만난다는 이 회복으로 이 5항이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르트 총대들은 무거운 죄가 가져오는 이 엄청난 상실, 그러니까 도르트 신경이 앞부분 1항에서 5항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인내케 하실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망하고 만다라는 것을 1항에서 5항까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죄, 특별히 무거운 죄를 언급하고 그 무거운 죄가 가져오는 큰 상실, 얼마나 심각한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다. 회복을 위한 회개가 필요하다. 우리가 늘 경건의 실천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자들, 우리가 이제 학문파라고 보는 이 반대자들, 이 정통교리에 대한 반대자들은 그러나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중생한 이들이 이런 심각한 죄에 빠져서 되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거기에서 멸망한다, 최종적으로 멸망한다는 걸 주장하는 거죠. 여기에 대하여 도리토 신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중생한 이들이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왜 그런가가 이제 6항, 7항, 8항에서 그 견인교리를 이제 정리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6항을 우리가 진하게 해놓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선택의 계획으로 인하여 심지어 이들이 비참하게 죄에 빠질 때에도 자기 소유인 이들로부터 성령을 완전히 거두지 않으시기 때문이며 또한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니 곧 이들이 양자됨의 은혜와 칭의의 신분을 잃어버린 데까지 사망에 이르는 죄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데까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아 자신을 영원한 멸망에 던져넣는 데까지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왜 성도들은 죄를 범한 후에 그 죄에 빠져서 멸망에 빠지지 않고 결국 한동안은 그런 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가, 이것을 이제 6항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빛이 다시 비춘다 했는데 왜 그런가,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하여 6항은 선택이라는 근거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선택의 계획, 바로 이러한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하지 않는 선택의 계획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두 가지 일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 변하지 않는 선택의 이 계획 때문에 자기 소유된 백성으로부터 성령을 완전히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건 변하지 않는 선택이죠. 불변의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성령을 주셔서 중생케 하신 이들에게서 성령을 완전히 거두지 않으신다. 또 두 번째, 이 변하지 않는 선택의 계획 때문에 이들을 어느 지점을 넘어서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어떤 죄를 범할지라도 그러나 최종적으로 떨어지진 않는다. 최종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말하는데 양자됨의 은혜와 칭의의 신분을 잃는 것, 그래서 양자됨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 칭의의 신분을 잃는 것,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또 사망에 이르는 죄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아서 자신을 영원한 멸망에 던져넣는 것, 그래서 다시는 구원함이 없는 이런 것이 있는가, 그것이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선택의 계획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참된 신자의 이 범죄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것에 있어서 뭐 반대자들이나 도르 총재들이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디에서 견해가 달라지냐면 6항이 지금 말하는 대로 최종적으로 멸망하는 그렇게까지 타락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생각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학론파는 완전히 성령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멸망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도르트 신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총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팔츠 총재들 같은 경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으로 선택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되고 성령으로 믿음 안에서 보호를 받는 이들이 선택과 화목에서 떨어질 수 있는지 영원히 멸망할 수 있는지 이것이 바로 이제 쟁점이 된다는 건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런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성경 말씀 거기에 이제 성경님께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보면 나간 자들은 본래부터 속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본래부터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부터 속한 자들은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이죠. 또 참된 신자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붙드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이 교회의 회원들을 음부의 권세가 최종적으로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과 함께 자기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게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에서는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셔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게 속한 자들, 내 양은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은 그 참된 신자들, 성령을 받아서 중생한 이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항에서는 항문파가 처음 제기한 그 답을 주고 있는데요. 그 이제 회의 중에서 이제 항문파가 가장 처음 말했던 것이 견인이 하나님의 절대적 작정의 열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견인, 그러니까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은 작정의 열매가 아니다. 절대적 작정의 열매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적 작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왜냐하면 항론파도 선택을 말하고 작정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론파가 생각한 선택과 작정은 들어보셨을 텐데 예지 예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지 예정.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것을 알고 신자들이 마지막까지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거예요. 예지에서 예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정은 작정인데 절대적 작정이 아닌 것이죠. 절대적 작정이라는 것은 이런 예지에 근거하지 않은 작정입니다. 항론파에게 견인은 하나님의 절대적 작정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신자들이 해내야 하는 새 언약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너희 구원하겠다라고 조건을 붙인 것이죠. 믿음 안에서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행위를 구원으로 조건으로 정하셨고 이 조건에 맞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신 다음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있는 행위는 어떤 행위가 되냐면 바로 사람의 행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위가 따라오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물이 아닌 것이죠.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견인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르트 총재들은 이 변하지 않는 선택의 계획이 궁극적인 근거다. 선택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신자들로부터 성령을 완전히 거두지 아니하시고 이 선택의 근거에서 이들이 완전히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견인, 내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인내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로파는 견인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견인이 선물이 아닌 것이죠. 근데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 항론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뭐 펠라기우스니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니 또 아르미스 주의자나 또 뭐 항론파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말이 있는데 펠라기우스가 노회 앞에서 그러니까 그가 이제 고소를 당했을 때 노예 앞에서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펠라기우스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했다. 최종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그가 정작 자기 입으로 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아르미니스 주의자들, 특별히 여기에 있는 항로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견인을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한 것이에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 것이죠. 그러면 그 차이가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견인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 은혜를 자기 것으로 삼아서 최종적으로 견인하는 것, 이것은 결국 인간의 의지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데 이걸 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우시지만 그 도우심을 받아 누리는 것은 신자에게 달렸다, 신자의 의지에게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는 인간의 의지는 변화시키지 않는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인내해야 돼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에는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의지를 변화시키지 않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오염된 의지에 지는 은혜, 지는 은혜, 이기지 않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제 항론파는 주장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오염된 의지를 이기지 못하신다니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의지에 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렇게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향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하죠. 변화되지 않는 이 오염을 전인에 가진 존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변화할 수 없었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막 의지죠. 원한다는 의지. 우리가 막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되는가? 그것도 아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다. 우리가 막 열심을 낸다고 하여서 결국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게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머무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연이어서 이제 7항도 이제 같은 견인 교리를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항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왜냐하면 첫째, 이들이 하나님의 썩지 않는 씨로 중생하는데 이들이 그렇게 죄에 빠질 때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 씨가 사멸하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이들 안에서 보존하시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확실히 또 효과적으로 이들이 회개하도록 새롭게 하셔서 이들이 범한 죄에 대해 마음에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 슬퍼하도록 믿음을 통해 통회하는 마음으로 중보자의 피 안에 있는 용서를 구하도록 화목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감각하도록 이들이 믿음을 통해 그의 긍휼을 찬송하도록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더 열심히 이루도록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6항에서 다른 내용을 또 설명을 합니다. 6항에서의 그 초점은 이 선택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거죠. 선택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 성령을 완전히 거두지 아니하시고 또 완전히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것이 선택에 근거하여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 6항의 초점이었다면 7항에서는 이 신자들이 죄에 빠짐에도 어떻게 해서 최종적으로 멸망에 빠진 일이 없는지를 더 보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 두 가지 행하심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중생의 씨를 보존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중생의 씨는 어떤 씨인가? 그러니까 썩지 않는 씨다. 이 씨라는 것은 이때 중생의 씨, 그러니까 중생 썩지 않는 씨로 중생했다. 이 씨라는 것은 영적 생명의 원리입니다. 영적 생명의 원리. 이 씨, 영적 생명의 원리인데 이건 썩지 않는 씨.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영적 생명의 원리를 우리 안에 심으신 것이죠. 이 씨는 썩지 않는 씨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죄에 빠질 때에도 이 씨는 썩지 않는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것이 설명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이들을 새롭게 하셔서 회개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썩지 않는 씨가 보존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신자들이 새롭게 되고 회개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생기냐 하면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첫째, 범한 죄에 대해 마음에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 슬퍼한다. 그 범한 죄에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또 하나님을 향하여 슬퍼한다. 하나님을 앞에 놓고 슬퍼하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을 역사하시면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또 하나님을 향하여 슬퍼하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을 통해 통회하는 마음으로 중보자의 피 안에 있는 용서를 구하고 얻는다. 그래서 이제 용서를 구하는 거죠.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피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하고 구하고 용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 이제 화목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감각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각합니다. 어떤 때에는 이 감각이 거의 무감각해질 때까지 가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면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감각하죠. 그래서 회개하고 은혜를 감각하고 정말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 찬송한다. 감사하고 찬송하겠죠. 그리고 이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더 열심히 이룬다. 이후로는 이들이 이제 이렇게 회개한 이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고 내가 겸비하지 않으면 이런 죄에 빠지는구나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떨림으로 구원을 열심히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7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6항에서는 이제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었는데 7항은 신자가 치료해야 하는 일련의 과정, 그리고 신자로서 살아내야 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에 근거한 견인 이런 것을 말하게 될 때 오해할 수 있는데, 무엇을 오해하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나는 어차피 구원받을 거야. 그건 굉장히 너무나 단순한 논리이죠. 그 안에 무엇이 지금 빠져 있냐면 과정이 있게 됩니다. 선택받은 자가 구원을 얻게 될 때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무슨 말입니까? 신자로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살아내야 되는 이 과정이 있는 것이죠. 믿음, 벌써 견인이라는 이 언어가 갖는 것, 인내 아닙니까? 인내. 마지막까지 인내한다. 믿음 안에서 인내한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은, 그래서 인내라는, 이미 인내라는 이 신자가 치러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분명한 그 삶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는다. 이런 건 없는 것이죠. 분명히 살아나야, 신자로서 살아내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7항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 새롭게 함을 입는 이 과정을 지나게 되는 것이죠.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고, 믿음을 주시니 그 믿음을 받고,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성화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룩화하시는 이 과정이 있고,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고 새사람을 살리시기 때문에 이 과정을 겪습니다. 십자가의 인내로 연습을 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은, 선택받은 자는 구원 얻는구나, 되게 쉬울 것 같은데, 그러나 정작 신자가 사는 것, 그것이 거기에는 포함된 것이죠. 아, 신자는 신자로서 사는구나. 하나님께서 신자는 신자로서 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거기 안에 십자가의 인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 또 견인 교리에 이러한 신자가 신자로서의 사는 일련의 과정들이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신자로서 사는 것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만만치 않다. 굉장히 어렵죠. 인내하고 견디고 또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다시 회복하고 이 과정을 겪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게 됩니다. 이제 8항, 이제 8항은 이제 마치 결론과도 같은 것인데, 견인교리 결론과도 같은 것인데 같이 읽어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되어 이들이 믿음과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최종적으로 타락에 거하지 않으며 멸망하지 않게 된 것은 이들 자신의 공로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긍휼로부터 말미암아서다. 이들 자신에 관한한 그러한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심할 바 없이 일어날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변할 수 없고 그의 약속이 깨어질 수 없으며 그의 계획을 따른 부르심이 취소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와 보호가 무효화될 수 없으며 성령의 인치심이 허사가 되거나 지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8항은 성도의 견인이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인지 최종적인 결론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견인,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 안에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최종적으로 타락에 거하지 않으며 멸망하지 않게 된 것은 신자들 자신의 공로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내용이 견인은 하나님의 값없는 긍휼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견인이 신자들 자신에게 달려 있다면 견인하지 못하는 일은 즉 믿음과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지고 최종적으로 타락에 머물러 거기서 멸망하는 일은 지금 8항에서 뭐라고 하냐면 쉽게 일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심할 바 없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견디겠는가, 머물겠는가? 아, 그럴 수 없다는 거 너무나도 분명 우리가 아는 것이죠. 의심할 바 없이 일어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항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경륜적 사역의 관점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다섯 가지를 이제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획이 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계획, 그의 약속이 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깨어지는가? 그렇지 않다. 그의 계획을 따른 부르심이 취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와 보호가 부여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허사가 되거나 쉬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사망에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신자가 자신의 능력에 남겨져서 믿음 안에 머무는 일이라는 건 없다라는 걸 이미 도르트 신경 사망을 언급했는데 여기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 선과 구원을 택하는 우리의 능력이 무능력하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택하는가, 매 순간 우리가 선을 택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매 순간 구원을 택하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유혹과 미혹 앞에 쉽게 무너진다.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올 때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를 이렇게 붙드시는 지지대는, 우리를 이렇게 서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는 지지대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이란 지지대, 지금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계획이 변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선택이란 이 지지대, 이것이 영혼으로부터의 선택이란 지지대지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라 영혼으로부터, 이미 영원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변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 이것이 우리를 지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효과입니다. 또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구하시는 그리스도의 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우리를 위한 그 공로이고 우리를 위한 그 효과입니다. 이것이 취소가 되는가, 우리를 위한 그 공로와 우리를 위한 그 효과가 갑자기 없어지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 겁니다. 또 가장 가까이에는 우리 안에 지금 계시며 영원히 함께 거하신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염을 씻으시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의 지지대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작이 우리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믿음의 진보, 또 믿음의 능력, 이것이 있다면, 또 믿음이 지속되는 것, 믿음 안에서 계속 머무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오직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생각하면서, 이게 도르트 신경의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 순서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지지대부터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부터 시작, 그걸 먼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린 약하다. 우리가 이 땅에 이생일 때 우리는 정말 약한 자들이다. 그러다가 심각한 죄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 지지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처지임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시는 거구나.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시면서 그 안에 그 은혜에서 머무르시면서 이 믿음의 복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생각한다면 정말 어떻게 우리가 주여 믿음 안에서 이렇게 머물며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가겠나이까. 주여,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능력도 없고 오히려 오염이 이렇게 나오는 자들인데 주여, 주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오염을 씻어주시고 변하지 않는 그 선택의 그 은혜로 이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얼마나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말한다면 약한지를 알아서 주님 앞에 늘 겸비하며 무릎 꿇고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에 머물며 이 복된 삶을 주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안식을 누리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이 있으나 주께서 주시는 이 큰 믿음 가운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더 큰 믿음, 더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